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시작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24장, 25장을 살피면서 주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의 삶이 좀 더 온전해지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한 학기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돼서 여러분들은 수업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뭐 마무리하느라고. 모두들 평안한 마음과 건강하게 학기 마지막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 마태복음 23장, 뭐 20장서부터 20장, 21장, 22장, 뭐 23장, 지금 오늘 24장 들어왔는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 생애에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23장 내용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23장 내용은 화요일날 있었던 사건이죠.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죠. 예수님이 먼저 논쟁을 벌인 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으려고 심각한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간이 얼마 없으신 것으로 아니까 본격적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받을 그 죄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다 23장 내용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렇게 서두를 다시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살펴본 내용인데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과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내용 중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한탄을 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한 내용은 예루살렘 성을 또는 그 도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그 성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뭐라고 말씀하셨나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전에 돌아 나오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과 사람이 아끼는 것이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아꼈나 하면 자기들의 전통을 아꼈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꼈어요. 그래서 성전을 유지, 관리, 보수를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받아내려는 이러한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누구든지 무슨 말만 하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가만있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성전에 대한 말씀이었고, 신약 사도행전에 가보면 스데반을 이 사람들이 잡아 죽이는데 스데반을 죽인 이유도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한 것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왜 성전을 예민하게 생각한다고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축복을 또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이면 그 성전 안에 있던 성막이, 그 당시 성막이었죠. 성막 안에 있던 법궤를 막 그 끌고 온다고요. 법궤가 있으면 이길 줄 알고. 근데 그때도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져간 순간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지거든요. 법궤가 없을 때도 졌는데 질 수밖에 없죠. 준비가 안 되면, 전쟁 준비가 안 되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안 될 때는 한 몇천 명 죽었어요. 근데 법궤를 가져온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만 명이 죽었어요. 충분히 그들이 그런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성전만 아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다. 성전을 볼모로, 하나님을 볼모로 잡으려고 했던, 제가 표현이 좀 너무 극심하긴 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형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아끼는 그 성전을 너희들도 폐하여 없어지겠지만 이 성전도 돌이외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싹 다 부셔버린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은 우리들이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드리는 뭐 어떤 거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끼시는 건 우리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해드리고 뭘 하고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바뀌진 않으면서 성품도 안 바뀌고 삶의 태도도 안 바뀌고 삶의 목적도 안 바뀌고 하나도 안 바뀌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를 뭐 열심히 한다 그래봤자 하나님은 그것에 볼모로 잡히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그 성전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딱 하시고 이제 화요일 저녁에 성전을 나오십니다. 그래서 늘 옆에 한 3, 4km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셨기 때문에 주님이 또 이제 베다니 마을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 가시는 중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하신 말씀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고, 오늘 본문 내용이 끝이 아니라 오늘 24장과 25장 두 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되는 장면을 잠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바탕화면에 세 장 띄워놨거든요. 1, 2, 3에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쪽,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에서 바라본 장면입니다. 여기가 그 당시 성전 터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히브리 대학이 있고 여기에 감람산 전망대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빠져 나오셔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벳바게 마을이고요. 산을 이렇게 돌아서면 이 산 뒤에가 베다니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여기서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한 4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유월절 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3, 4km 걸어가셔서 여기서 주무시고 다시 들어오시고 다시 걸어가 주무시고 계속 그러셨어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요.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여리고가 여기 있죠. 유대 광야가 여기고요. 네, 이쪽이 남쪽, 이쪽 북쪽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쪽에서 여기를 향해서 본 사진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고 밑에서 보면 이렇게 감람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짜기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해서 벳바게 마을로 늘 가셨어요. 다음 장면. 기드론 골짜기 크지 않죠? 진짜 안 커요. 그리고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넘어오셔서 벳바게 마을 넘어가면 베다니 마을이 여기 있고요. 요 산이 이제 감람산입니다. 요 언덕배기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고 겟세마네 언덕이에요. 언덕. 이렇게 올라오는 요 입구에 약간의 그 언덕 요 자리가 겟세마네시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저녁에 걸어 올라오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도 언덕이고 산이다 보니까 이 언덕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쉬셨어요.
이 다 본 거고요. 오늘 본문 보세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황폐해지고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는 못 물어보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산 정상에 올라와서 주님이 이렇게 걸터 앉아서 쉬시니까 그때 스르륵 주변에 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 성전이 부서질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두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 내용이 24장과 25장 말씀이에요. 길어요? 안 길어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 말씀이 다섯 번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5장, 6장, 7장 그 산상순이라고 보통 일컫는 거기가 첫 번째 설교고요.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두 번째는 10장이고 세 번째는 13장이고 네 번째는 18장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지막 설교 내용이라고요. 총 다섯 번의 긴 설교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오늘이 마지막 설교 내용이에요. 특히 뭐 설교한다고 하신 건 아니고 제자들이 특별히 물으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 그래서 보통 24장과 25장을 뭐라고 보통 우리가 그러냐면 우리가 5장, 6장, 7장을 뭐라고 그래요? 예? 산상? 수문 그렇게 이야기하죠. 24장과 25장을 감람산 강화 그렇게 강화가 유식한 말이고 일반적인 사용은 설교거든요. 설교. 감람산 설교. 왜 감람산 설교라고 그랬을까요? 감람산에서 하셨으니까. 그렇죠? 감람산의 언덕에 올라오셔서 피곤하셔서 잠깐 쉬실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감람산 설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것은 그 감람산 설교가 24장과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 내용을 24장 내용에는 또 특별한 별명이 붙어 있어요. 무슨 별명이냐면 예수님의 소 묵시록, 예수님의 묵시록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을 다 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4장과 25장을 들어가면서 소위 말해 감람산 강화를 시작하면서 전체에 대한 그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 절 한 절을 따져서 설명을 하고 뭐 그렇게 이해시키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설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하면 24장에 붙여진 예수님의 묵시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묵시록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시가 무슨 뜻이에요? 소위 쉽게 말하면 종말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성경에 묵시록으로 유명한 성경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다니엘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예.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이나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들이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록이에요. 거기에서는 다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대표적인 게 주로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묵시록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선지서는 대부분 다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대부분 다 예언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다고요. 신약으로 넘어와도 예수님도 종종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묵시록을 시작하기 전에 묵시록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관점이 있어요. 관점. 왜냐하면 묵시록을 대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역이나 지하철 종로역을 가면 많은 선이 이렇게 교차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로 등장을 하는데 이단들이 피켓을 들거나 또는 무슨 CD나 저 있을 때는 카세테이프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갖고 와서 아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도 있었지요. 서울역 앞에서 홍혜선 전도사님인가 그분이 왜 전도사님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꾸 매체에서 전도사님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 때 전도사는 다 교회 뭐 다 그렇고 똑같은 이렇게 취급을 받는데 그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보면 말도 안 되는데 무슨 전도사니 어쩌니 이런 말을 붙여서 어쨌든 얼마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그런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 12월 14일 날, 12월 14일 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잡혀가고 뭐 인육이 뭐 북한한테 뭐 어떻게 뭐 찢겨지고 뭐 애들이 다 팔려가고 뭐 하여간 말할 수 없는 예언들이라고 해서 계속 인터넷 떠들고 서울역에서 공개적인 집회를 하고 그랬던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그렇게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묵시리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내용이 다니엘서 아니면 요한계시록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를 다 잘못 이해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를 어떻게 대해야 바르게 대하느냐, 건강하게 대하느냐, 이게 본격적인 묵시록은 아니고 예수님의 소묵시록, 그래서 적은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묵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건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제가 잠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묵시는 그 묵시가 예언이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어떠한 일을 예언하는 건데 그 미래에 언제 되어질 것에 대한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거의 알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지나고 나서야 알지 지나기 전에 안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묵시의 특징인데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묵시는 그 가리키는 시대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주로 어디나 하면 1차적으로는 그 묵시를 하는 그 시대를 향하여 있어요. 그 시대를. 그러면 2차적으로는 예수님 초림할 당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3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쉽게 말하면 지구의 마지막 때죠. 종말 때.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구분이 선명하지 않고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징조가 언제 오며 징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얘기가 그 시대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걸까요? 정답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예. 둘 다. 예. 그걸 구분이 안 가는 거. 예를 들면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의 소문을 여러분 많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늘 들어왔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지진이 심하게 일어났죠.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뭐 발견되는 숫자만 한 1,500명가량 사망을 했을 거고 추정하기는 한 4,000에서 한 5,000명가량 사망했을 거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관적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그 시대만 있었나요? 언제? 항상 있었어요. 지진이. 그죠? 항상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언제를 향한 말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언제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시입니까? 아니면 말세 때를 향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현재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언제를 향한 기간이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칭하는 시대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모든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주로 어디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로 다 1대1로 대입을 시키나 하면 전부 말세 때로. 말세 때로 다 지칭을 해버려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AD 뭐 37년이나 8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AD 70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일부가 이루어져요. 돌이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는데 이 시대는 항상 유대인들이 독립하려는 저항전을 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성경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지명들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심의 대상은 성경의 이런 지명보다는 자기들이 로마를 향해서 항쟁했던 그 터가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군데군데 그런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막 철책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요. 항쟁했던 장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항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칼을 빼들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싹 다 그냥 막 진멸시키고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는 말씀이 그 시대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하는 말도 AD 70년에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 뒤에 15절 오늘 본문 이후인데요. 등장하는 것을 보면 또 말세 때를 향한 말씀이 분명한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 묵시가 갖는 특징이에요. 시기를 쉽게 알 수 없다 하는 것이 묵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한 장 넘겨서 어디로 보냐면 24장 35절 보십시오. 35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죠? 왜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이왕이면 쉽게 해놓으시지 이렇게 믹스시켜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가 어느 때인지 듣긴 들어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읽긴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절대로 모른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어디를 보나 하면요.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선지자 다니엘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묵시를 한 건데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것이다. 거룩한 곳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 군인들의 그 군기에 있던 그 그림이 기독교로 말하면 이방 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로마 사람들이 갖다 다 꽂고 그러면 이제 헐어버리거든요. 이제 점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들은 도망가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또 내용을 보면 조금 이따 보면 이것이 어디로 바뀌나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용으로 또 바뀌어요. 이 뒤엇겨 있어서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이것이 묵시가 갖는 특징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질 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때와 시는 알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감정을 가졌으니까 이제 한번 이러고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런 걸 뭐하러 말씀하셔? 그죠? 아, 이유도 때도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내용을 도대체 뭐하러 말씀하느냐고요. 그 무가치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무가치한 걸 도대체 왜 말씀하냐? 이거 왜 말씀? 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광화를 24장, 25장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24장을 예수님의 묵시로 그러면 25장은 뭐냐?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에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때와 시를 알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징조가 보이면 그게 환란의 시작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준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묵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묵시를 보는 순간 우리는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오늘을 살면서. 여러분 그래서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의 문화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는 결혼식이 저녁에 이제 행해졌어요. 저녁에. 저녁에 행해졌는데 신랑이 이제 신부 집으로 온다고요. 오면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할 친구들이 나와서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데 한 보통 10명 정도가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켜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등불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 중에 다섯 처녀는 등불을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있고 다섯 처녀는 조금 기다려보니까 안 오거든요. 에이 진짜 오겠어. 그리고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다고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도 나오거든요. 이것이 준비하라는 말씀 중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한 종한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종한테는 두 달란트를, 또 한 종한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제 주인이 이제 계산하자.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겨놓고 두 달란트 맡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두 달란트를 남겨놨는데 한 달란트 맡긴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우리 주인을 잘 아는데 주인 마음이 이게 굉장한 사람이야. 차라리 내가 손해보느니 잘 보관했다가 손해보자 잘 돌려드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을 딱 내놓으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단을 멋일 거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냥 25장에 등장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주어진 삶에서 내 가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맡은 바 나의 은혜를 잘 드러내고 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세를 대하는 태도고 묵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미혹에 빠지나 하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너희가 미혹에 들지 않게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그 말씀은 1차적으로 내가 선지자다 내가 선지자라 하는 그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묵시록을 대할 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 때와 시를 알려고 하는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누가 때를 얘기한다 그러면 다 그것은 누가 하든 정확한 때를 이야기하면 200%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200%.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를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도 안 들으니까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37절 보십시오.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방주를 몇 년간 지었어요? 정말 긴 시간 방주를 짓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 정신 나갔다. 저 미쳤다. 약간 나이가 들더니 머리가 갔어. 노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쩌다 한두 번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긴장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긴장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지니까 사람들이 저 진짜 확신하는데 저 돌았어. 저 완전히 맛이 갔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말세는 웃기는 일이야. 야 맨날 배만 짓고 언제 비가 오냐 이 청청한 날에.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반드시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어느 날 왔어요. 그렇게 이 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자꾸 사람들이 때와 시를 알려고 하는 것. 이런 미혹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묵시를 하신 이야기가 때와 시를 알려고 한 말씀이 아니라 때와 시를 모르도록 묵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기를 막 복합적으로 섞어놨기 때문에 주님도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렇게 알라고 안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때와 시를 알려고 그러냐고요. 묵시를 말씀한 이유가 때와 시를 알아서 대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알아서 내가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우스꽝스러워. 그 방법으로 대처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구약에도 그런 예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한테도 이런 묵시를 하죠. 너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그 이방 왕을 400년간 섬길 거야.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섬길 거니까 네가 어떻게든지 섬기지 않도록 대처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그 한 민족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대처하려고 그러면 이건 묵시를 말씀하신 주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야, 지금 홍해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북한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막으려고 그러면 누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그 회개라는 말이 나쁜 것 같지 않지만 회개조차도 이 방법으로 동원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라고요. 그냥 입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계시를 말씀하시는 이유고 또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준비하라고. 어떻게 준비? 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와 같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이라는 날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미혹될 게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진, 기근, 난리와 난리 원래부터 있었어. 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유혹들이 여러분 마음에 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조금 더 있다가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 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아, 알지만 조금 바쁜 거 마치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 그때 갔으면 할게. 돈 있으면 보통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아니면 뭐 언젠가 좀 내가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우선이죠. 내 느낌이 내 필링이 뭐가 이렇게 울컹하게 오면 그때 내가 신앙 생활을 좀 하겠다. 늘 그게 주관 논함 자기 판단과 자기 필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받아야 될 게 인간적인 성도된 자세인데, 그거보다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건가? 내 마음에 맞아 안 맞아? 내 이성에 맞아 안 맞아? 늘 이런 것이 앞선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방법을 동원해서 그냥 어떤 것을 그 모면해보거나 대처하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는 그 묵시를 대하는 우리들의 미혹된 마음이라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혹되지 않게 조심해라. 때와 시를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준비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말씀하시죠. 당장 일어날 것과 30년 있다 일어날 것과 또 이 지구의 우주의 종말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올 것까지 막 섞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혼돈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와 시를 아무도 모른다. 그런 것이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시작에 그래서 보통 우리 말세를 어떻게 보나 하면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우리 말세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지금 계속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때와 시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또 알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또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그 어떤 대상되는 기간을 길게까지 두면서 왜 이런 말씀을 진작하시냐 이거예요. 이왕이면 임박해서 하시면 좀 어떻게 대처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두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AD 70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거기다 옛날 그 저 앞으로 될 일까지 재림 또 예수님의 그 종말 때까지 섞어서 왜 굳이 먼 기간을 이렇게 말씀을 하냐 이거예요. 성도들 괴롭히려고? 우리도 헷갈리게 하려고? 이유가 뭐나 하면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왜 똑같은 질문을 드렸나 하면 토요일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나 하면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지금 14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예수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면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 관이 조금 굉장히 왜곡된 것을 성경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꼭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만 잘 유지관리 보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할 거라, 자기들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좋은 곳으로 드리고 내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즐겨 받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한테 원했던 것은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울은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사만 드리면 되지, 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면, 아이 뭐 기다리다가 안 오면 자기가 막 그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막 드리고 막 했어요. 또 그러면서 늘 입은 하나님 하나님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또 전쟁 중에 배가 고프니까 동물을 잡아서 먹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피를 먹지 말라는 그 규정이 있으니까 피를 다 빼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뭐 전쟁 중에 배고프니까 그냥 피가 흘리는 대로 막 고기를 먹었거든요.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백성들 다 이리 와.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화내실 거야. 일로 와서 여기서 내가 제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피를 뽑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먹어. 그랬다고요. 사울의 생각은 늘 뭐냐면 제사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무 생각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게 사울의 생각이었거든요. 이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위를 빼앗아갖고 다른 사람한테 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젊은 왕이 되자마자 했거든요. 막 사울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사울이 왕을 그래서 한 3년 있다 뺏겼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 평생의 왕노릇 했어요. 평생에 한 40년 왕노릇 하고, 예, 나중에 물론 뭐 죽는데, 죽는 거야 뭐 전쟁하다 죽긴 죽지만, 40년 왕노릇 하고 전쟁 중에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죠? 생각할 때, 아니, 뭐 어차피 술을 다 하고 죽을 걸 뭘 그런 말씀을 그렇게 짐작하시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거보다 더 앞서서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를 기름 부었던 그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막 엉터리로 제사를 드리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야단을 안 쳤어요. 아들 귀한 맛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집안이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 집안에 어른이 없을 거고 다 일찍 죽을 거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계속 제사장 노릇을 했을까요? 아, 이제 여러분 똑똑하시네. 딱 이제 몇 살까지 했을까요? 예, 한 90살까지 했어요. 아주 술을 다 해서, 아니 제사장 자식이 없을 거라니 뭐 술을 다 하고 90살까지 죽냐고서. 엘리 제사장도 전쟁 통해 죽는데, 전쟁이 나서 뭐가 어떤 화살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불명이 나이가 많아갖고 몸을 간신히 견디고 있다가 전쟁 소식을 듣자 놀래갖고 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이거는 목이 부러져 죽긴 죽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죽은 거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면 왜 사무엘한테는 또 왜 그 말씀을 하셨냐고요. 아, 사울한테는 금방 죽을 것도 아닌데,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끝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후에 있어질 일을 이렇게 묵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냐 이거. 때와 시를 알 수도 없었고, 계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알 수도 없게끔 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이게 묵시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지막 마음이어야 됩니다. 뭐 왜 그러죠? 돌이키라고. 정답 돌이키라고. 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너 한 번 더 너 60점 밑으로 점수 받아오면 너는 죽어. 넌 내 자식 아니야. 너 쫓겨날 거야. 이렇게 예언을 막 해요. 근데 아들이 그 다음날 열심히 했긴 했는데 하필 딱 59점 받아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 왼수, 뭐? 너 60점 이상 맞았더니 59점 맞아와? 넌 내 새끼도 아니다. 나가! 그리고 쫓겨내서 진짜 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럼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뭔가 또 근거를 주겠죠. 그죠? 예, 뭔가 빌미를 주겠죠. 자식을 때리면서 너 3시동 하네? 하나, 둘, 셋, 그래요? 안 그러죠? 둘 반, 이러고 계속 어떻게 해요? 돌이킬 찬스를 주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야단을 치시면서, 야지도 항상 묵시는 이스라엘 사람이 잘못할 때 묵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할 때 묵시가 등장하니까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미래에 대한 말씀도 동일해서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시기도 알 수 없는 기간을 우리한테 길게 연장을 하고 또 준비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예. 여러분 우리도 지금 방금 난리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팔이 굉장히 큰 고통 중에 있는데 저런 것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됐다, 불쌍하다, 뭐 연민의 정을 느낄 수도 있고 돈을 모아서 보낼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셨을 때 뭐 어떤 고통이 있는가 저런 걸 보고 오늘날 우리가 내가 두려워서 사실 두려움을 가져야 되거든요. 두려움과 떨림을 섬기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오늘을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하라고요. 제 말인지 성경의 말씀인지는 앞으로 25장, 24장을 그 들면서 주님께서 예화로 든 내용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 특히 한 달란트 비유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특별히 뭘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주님께서 칭찬하신 칭찬의 내용은 동일하다고요. 우리는 많이 하면 주님이 좋아할 것 같죠. 많이가 아니에요. 네가 가진 것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 학생이면 학생인 상황에서 이런 시기를 보고 때를 보고 이런 묵시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오늘이라는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겠죠. 오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아, 주님 내 잘못이 아니라 주님이 조금 너무 일찍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한 달 전에 말씀하셨으면 내가 한 달 정도는 내가 새벽 예배도 가고 주가 지금 다 헌금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나도 준비를 했을 텐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안 알려주는 거라고요. 오늘이라는 날을 준비하면서 사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앞으로 묵시를 살펴가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묵시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때를 알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그 때를 알아서 대처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준비하라고 이 묵시를 하신 말씀이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우리한테 주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 그래서 그 기간을 주님께서 계속 연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둘 반에 반. 지금 둘 반에 반에 반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둘 반에 반에 반일지도 몰라요. 인류가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공격해 들어가느냐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있긴 어디서까지 나온다니까요. 점점 과학이 지금 그렇게 치닫고 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그랬는데 그거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면하시는 그런 것을 또 한 번 할 때 대처를 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이 무력화시켜 보자 하는 거였는데 지금 과학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네팔에 그 작은 지팡이 하나 흔들어도 수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있지만 내일은 죽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자꾸 흔들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쌓아놓은 학벌,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산,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그 많은 어떤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을 하느냐고요. 우리는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목표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다 신학 가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공부의 목적이 뭔지를 바꾸셔야 돼요.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된다고요. 나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것 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둘 반에 반 계속 이렇게 하면서 연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다 끝났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 벌써 있었잖아요. 그죠? 예? 나라가 나라를 두고 이러는 벌써 일어났잖아요. 이게 벌써 둘은 다 지나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도 이루어지, 하나님께서 확 그냥 뭉개뜨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쉬시는 거죠. 반에 반에 반. 그 바래바래바래하고 쉴 때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돌이키길 바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연장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종말이 온다 이거죠. 종말이 오고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올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열의 일명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한두 군데 약속이 아니라 수 없는 곳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와시는 모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연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대하면서 늘 말세의 때를 기억하고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그 묵시록, 묵시에 관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주의 묵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혀진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며 또 주의 묵시를 대하며 또 주께서 그 이 지구를 또 이 자연을 통하여 하시는 그 징조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오늘을 돌이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내 삶의 목표를 돌아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준비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